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14장.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그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 종이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의 종은 주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으니 틀림없이 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꼭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저마다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무슨 음식이든 다 먹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으며 자신만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들의 주도 되고 산 사람의 주도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정죄합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얕보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이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심판하는 일을 그만둡시다. 그 대신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음식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합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이미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먹으면 그것이 사람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그도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른 처신과 그들과 함께 나누는 화평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룩하는 일과 서로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입시다. 음식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 밖에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로 해두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가진 채 먹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양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역대지상 제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가시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러자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난은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리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손은 번제물로, 타작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주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탁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거두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과 온 만물 지사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만은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서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금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각종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는 그 풍성한 은사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는 이유를 바울사도는 신령한 것들을 육신의 수준으로 잘못 사용한 것에서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늘 문제는 이 거룩한 기관이 아직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고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에도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이나 관습이 교회 속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귀중한 사랑의 은사를 권하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8절에서 10절에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에 은사의 사용의 자세가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교회 속에서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르치면서도 시작은 역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온전한 것, 즉 구원의 계시가 확정되고 정리되어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고 오순절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이미 이 땅에 세워져서 곤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부분적인 것들은 온전한 것이 되어서 보다 완전한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또 육신에 갇혀 사는 부분적인 것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변화를 받아 주님의 약속 안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예언과 방언의 필요성도 오늘의 교회 속에서는 더 이상 선택의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므로 이러한 원리들만 교회 속에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1세기의 혼란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이 14장에서는 당시의 교회 속에 가장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을 것으로 여겨지는 예언과 방언의 부분에 집중되고 그러면서도 모든 은사가 그랬겠지만 이 은사들이 개인의 자랑이나 유익을 넘어서서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 은사들의 사용의 방법과 유용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14장의 시작도 역시 지난 13장과 연결되면서 바울사도의 호소는 더욱 간절함을 깨닫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1절 상반절인데 이 시작의 내용에서 벌써 이 14장에 바울사도의 가르치려는 바를 알게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했는데 이 디오코, 추적하다, 박해하다라는 말은 오늘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을 쫓아, 따라 구하라는 표현이고 신령한 것들, 푸뉴마티코스는 육신적인 것이 아닌, 육체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라는 의미는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향해서 열을 내라는 의미로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2절에 해서 방언이 사람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대상의 기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방언을 사람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것은 신비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자랑을 위한 것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3절에 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4절입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5절 하반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2절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는 표현에 한번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한번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결국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인 반면에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예언은 사람들과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므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바울사도의 당부를 읽게 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인 방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신앙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고 권면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모두가 이해 가능한 말을 하랍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교훈한 사실을 예로 들어 각자의 신앙적 자세를 권면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6절이죠. 어떤 교훈보다도 자신이 경험하고 끼친 영향들이 더욱 호소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한다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방언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기적인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중성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듣는 사람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혹 필이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7절인데 이 말씀은 마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하는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가장 비극적인 전쟁조차도 신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이 상하게 되고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비유에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안타까운 표현을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경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데서 바울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보다 영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외국인처럼 하지 말아라 당부합니다. 만약에 같은 말을 하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든 사람이 없는 허공에다 혼잣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는 다 뜻을 가지고 있고 의사 전달을 위한 것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짐승들의 짖는 소리들까지도 다 자신들끼리는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만약에 대상에게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린다면 마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분명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연령계층이나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외국어처럼 생소한 표현들이 많고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2절인데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알아듣는 말과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입니다. 만약에 교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전혀 다른 이방인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역시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비록 주님께서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통역하는 것까지 구하는 자세야말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3절에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 속에 서로가 통하고 더불어 아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았지만 본문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거나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쓰이고 있음을 읽게 되는데 왜 예언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서로 알아듣는 말을 하고 교제를 위하여 애쓰는 것은 우리를 같은 피로 사셔서 같은 공동체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임을 잊지 말고 교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11장 1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9절 하반절 말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본 다음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말씀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절에서는 악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사람과 반대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가 맞이하는 결말은 사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니 페트릴로가 월간지 트루스포 투데이에 멋지게 설명해 놓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데니 페트릴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악한 것을 사냥꾼처럼 뒤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사냥하던 것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물론 살면서 죽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앞을 못 보게 되어 사냥의 결과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손에 넣게 됩니다. 네, 참으로 적절한 설명이죠. 그러면 이제 잠언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내 마음이 굽은 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참으로 점잖은 번역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에 사용한 표현들을 보면 옛날 어른들이 참 점잖은 언어 생활을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담긴 의미를 요즘 말로 옮긴다면 비뚤어지고 비틀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20절 상반절에 표현된 하나님의 미움은 단순한 미움이 아니라 혐오스럽다고 느끼는 심각한 미움임을 염두에 둡시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는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길, 인생 행로, 삶의 태도 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흠 없는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삶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인생길을 꾸준히 걷는 것이고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11장 21절 상반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네, 우리말에도 무슨 일을 함께 추진할 때 손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지요. 잠언 11장 21절 앞부분에 그려진 모습은 악인들이 결탁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증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의리를 지켜서 이익을 얻어도 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법부의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할지라도 죽음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서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손은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후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현재를 사는 의로운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와 함께 여기서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표현을 매우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영적인 의미보다는 곤경에서 구출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다가 오해를 사거나 공격을 받고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곤경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기서 금고리는 금으로 만든 코걸이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세계여행 사진집에서 코걸이를 한 여인을 보면 미개하다고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옛날부터 코걸이가 매우 중요한 장신구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가 되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멀리 고향 마을까지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떠난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가 자기가 찾는 여성임을 확인합니다. 그때 그가 리브가에게 준 물건 가운데는 반 세겔 무게, 그러니까 5.5g 정도 나가는 금 코걸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코걸이가 매우 귀한 선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한 코걸이는 진흙 목욕을 좋아하는 돼지의 코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다면 삼가지 아니하는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마땅한 도리대로 살지 않는 여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분별력 없는 그런 여인이 비싸고 예쁜 코걸이로 장식을 한 경우에도 그 코걸이는 어울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22절 상반절에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름답다보다는 예쁘다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기만 하고 내면의 가치관은 엉망인 여성이 명품 장신구를 달았을 때 그것이 주는 기괴한 느낌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장식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마음을 소홀히 하고 겉모습만 꾸미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미용 기법이라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후반부의 경우 내용 구분에 따라 적당한 분량으로 끊어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는 브루스 월트키가 NICOT 잠언 주석에서 소개한 방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월트키는 잠언 11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묶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읽은 다음 중간을 건너뛰고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네, 쭉 지나가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네, 이렇게 놓고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면 16절에 등장하는 진정한 존영을 얻은 유덕한 여자, 그리고 22절에 등장하는 아무런 존영을 얻지 못한 지각 없는 여인이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사람과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대조되며 그처럼 대조적인 두 유형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이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한 학자들의 다양한 안내를 받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성경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거듭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꼭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흐르는 방향이 성경을 출발해서 나를 향해 흐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매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나의 흥미에 맞추어 내 생각을 성경책 쪽으로 흘려보내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처음에는 꽤 흥미로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원래 강조하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기가 어렵게 됩니다. 성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읽을수록 성품이 다듬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아주 잘 읽고 계신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